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WhatsApp +122422207777로 전화해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5월 28일 화요일 안식일과 율법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창세기 2장 1에서 3절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창조와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에 대해 말해준다.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우주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며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언론 매체나 대중문화에 줄기차게 인용된 일반 과학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창조와 구속은 모든 참된 예배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안식일은 창조주의 돌보심과 구세주의 사랑을 말해준다. 창조 주간이 끝날 무렵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장엄함 속에서 안식하셨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안식하셨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 안식하는 날이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른 날과는 다른 안식일에만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연다. 안식일은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멀리 떠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창조주를 말해준다. 안식일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의 영원한 표징이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특별한 충성의 표이다. 안식일은 행위가 아닌 안식의 표징이며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를 나타낸다. 안식일은 정죄가 아닌 확신을 가지는 것이며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진정한 안식일의 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안식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요한계시록 14장은 인류에게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안식하라고 부르고 있다.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해준다. 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에덴의 완전함과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다. 그것은 무너진 이 땅에 언젠가 에덴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 교훈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다. 안식일은 무한히 사랑하시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알려준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 우리의 충성의 표이다. 묵상. 재림교인은 율법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받곤 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속의 표징입니까? 적용. 안식하라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도 왜 노력을 통해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어떤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표징.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해서 말해준다. 시대의 소망 289.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호흡과 생명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백성 되게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에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셋째 계명입니다. 죄 없다, 괜찮다라고 할 수 없는 분명한 죄가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으로 죽음에 이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에 이것은 사람에게만 불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죄 없다고 하실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구전동화인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이야기를 잘들 아실 겁니다.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이고 햇살이 가득한 날에는 반대로 우산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 전래 동화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그 걱정하는 엄마에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리니 첫째 아들이 좋고 반대로 햇살이 내리쬐는 날에는 집신이 잘 팔려서 둘째 아들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웃의 조언에 어머니는 이제 날마다 웃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가 잘 되면 다른 하나가 안 돼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두 아들이 잘 돼도 걱정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에 없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삶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아들이 동업하여서 비가 올 때는 우산을 팔게 하시고 해가 뜰 때는 집신을 팔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비와 햇빛을 주관하셔서 두 아들을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도 해를 띄우셔도 모두 우리의 존재와 행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하느님, 무엇이 맞습니까?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이 보우하사입니까? 우리 찬미가에 수록된 대로 하나님이 보우하사입니까? 인터넷 사전 나무위키에서는 개신교와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유일신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님이 붙은 단어라는 풀이가 통용되고 있는데, 사실 어원적으로는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둘 다 하늘님에서 온 것이다. 1 플러스 님이라는 풀이는 민간 어원설에 불과하다. 1912년에 아레아 표기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여러 혼동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하늘님에서 하느님이 되었고, 그 하느님의 사투리인 하나님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진리로는 분명하게 유일신, 곧 하나밖에 없는 참 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비와 바람, 햇빛과 천둥처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장하는 능력이 있는 신이 아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분만이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 나의 삶의 유일한 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는 기독교의 신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입니다. 단순히 표현하자면 아버지, 국회의원 이런 것과 같은 직분에 따른 호칭이죠. 하나님으로 번역된 헬라어 떼오스는 신이라는 일반 명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어에서는 구분하기 위하여 소문자 G를 쓴 갓과 이것은 일반 명사로 일반 신들에게 붙여지는 단어이고, 성경의 하나님은 대문자 G를 써서 갓이라고 기독교의 유일한 그 하나님을 고유 명사화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성경의 신에 대한 고유 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이지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는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이름이지요. 사실 모세도 조상 때로부터 믿어온 민족 고유의 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영원한 이름, 곧 변할 수 없는 사실이며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호, 곧 사람들이 잊으면 안 되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이 있어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로서의 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모든 물질의 존재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요,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관습처럼 믿어온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 때로부터 지금 존재하는 나에게까지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고 행복하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여호와의 의미를 살펴볼 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말라는 제약과 억압, 그래서 부정적인 명령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고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망령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남이란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뜻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망령이라고 하면 우선 노망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늙거나 라는 조건이 국어사전에도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요즘은 치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에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정신이 흐려서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째 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의 근본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로 인하여 생기는 상실입니다. 망령될 망자는 그 글자 자체로 망령되다, 어그러지다, 허망하다, 헛되다, 속이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영, 곧 생각이 어그러지고 헛되지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자의 구성이 참 재미있습니다. 망하다와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도망하다, 달아나다라는 뜻은 망령될 망자입니다. 그 망령될 망자는 여자 여자의 망할 망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여자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선악과가 생각이 납니다.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그 원인으로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라고 단순히 노망이나 질병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한자는 여자를 통하여 유혹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데이 성경 주석에는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죄악, 거짓, 허영심, 헛됨을 뜻한다. 경외심을 일깨우는 것이 셋째 계명의 주된 목적이다. 이 계명은 선행하는 두 계명의 적절한 속편이다. 참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거룩한 이름을 부주의하게, 불경스럽게,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신성모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유혹에 흐려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이 일컫는 죄에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얼만큼 아셨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알까요? 얼만큼 아실까요? 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삭개오를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분명 모를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누가가 기록해 준 것만 알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를 아신 것일까요? 또 얼마만큼 아신 것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는 것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리장이라는 신분이나 부자라는 소유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었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행동은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삭개오에게 기쁨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는 존재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소망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실패하고 있는 연약한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간절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진실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결심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삭개오. 이렇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외형적 신분으로만 알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의 삶을 아셨고 그의 영혼까지도 아셨습니다. 삭개오를 행복하고 구원받게 하는 꼭 필요한 말씀과 행동을 보이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인해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망령되지 않은 것입니다. 삭개오를 잘 하심으로 진실되게 행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란 찬양이 떠오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라고 고백할 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래서 더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그래서 너에게 축복을 더하겠노라.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 철학자의 주장이 이렇게도 진리처럼 될 만큼 사람들은 사실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정신이 그만 흐려져서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다메섹에서 계시 가운데 예수님까지 보았던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토로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십니다. 삶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죄인이 변화됩니다. 삭개오를 향하여 진실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만 원했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오히려 삭개오는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 즉시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진실되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삭개오가 변화되었듯이 죄인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세리장이라는 직업의 편견으로 각종 더러움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많이 속상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몹시 외로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기 삭개오가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삭개오의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등장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는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무사람이란 정확하지 않은 누군가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에는 많은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모여서 삭개오의 가는 걸음을 막을 만큼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 그들이 수군거린 것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망령되이 일컫는 대상은 분명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대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인의 집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망령되게 비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사람을 대하여도 망령되이 일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상보훈 56쪽입니다. 사람에게 서로 경멸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신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치부를 통한 소유, 곧 당신의 이중적 소유로 주장하신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한 영혼을 모독하여 한 한마디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사람에게 서로 경멸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해서 재차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상태와 어떠함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나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리장으로 죄인이라 불리웠던 삭개오까지도 예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존중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시며 진실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김사인님의 조용한 일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 잃은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은 피조물이여 죄인 된 나를 향한 참 고마운 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삶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행복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재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또다시 한번 당신의 것이라 인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귀중함도 깨닫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자들의 귀중함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향하여서도 남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말과 행동이 생각이 어그러지지 아니함, 그래서 망령되이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부록 421쪽 456쪽 의복의 개혁. 이것이 기록될 당시 미국의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입은 의복은 건강에 매우 해로운 것이었다. 그것은 지나치게 길고 코르셋에 의하여 허리를 압축하고 또한 엉덩이에 의하여 지탱되는 무거운 치마의 무게 등을 이유로 반대할 만한 것이었다. 약 10년 전에 국가적으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몇 명의 여성들이 이처럼 심각한 결함에서 벗어난 새 스타일의 의복을 채택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새 의복의 형태는 남녀가 다 같이 입는 터키식 의복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 운동이 너무 보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한동안 의복의 개혁에 대한 회의가 매년 개최되었다. 화이트 부인이 여기서 말한 미국식 의복은 초창기의 스타일을 수정하여 뉴욕주 댄스빌의 하리엣 오스틴 박사가 지지한 것이었다. 그것은 엉덩이에서 무릎 중간쯤 오는 짧은 치마와 남자처럼 보이게 하는 바지, 코트, 조끼 등을 겸해서 입는 것이었다. 1864년에 화이트 부인이 본 이른바 의복의 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이 적용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다. 1865년에 화이트 부인은 생활의 방법지 6호를 통하여 우리의 자매들에게 얌전하고 건강에 좋은 스타일의 의복을 입도록 호소했다. 이듬해 배틀크릭에서 새로 열린 건강개혁원에서 일반적으로 입는 극단적으로 짧은 미국식 의복이나 지나치게 길고 무거운 의복을 고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1867년 증언 11호에 의복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최초의 기사가 실렸다. 여기서 의복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고 더 한층 자세한 권면이 주어졌다. 화이트 부인에게 나타난 원칙들을 구체화시킨 한 일반적 형태가 추천되었고 그것이 짧은 의복의 개혁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그녀의 이상 가운데 나타난 독특한 형태는 없었지만 그 후에 그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바로 그 형태가 모든 사람이 적용해야 할 그 형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 이와 같이 단순한 어떤 것은 우리가 환경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의복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지침이 될 정확한 스타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1897년 화이트 부인의 편지 19 우리의 건강기별의 이야기 145쪽에서 인용.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널리 유행되던 여성들의 의복은 더 좋게 바뀌어져서 더 한층 분별 있고 건전한 것이 되었다. 정확한 형태를 지적한 구식 의복의 개혁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지침이 되어야 할 기본적 원칙에 관하여 화이 부인이 주장한 동일한 증언이 언제나 있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1897년에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의 자매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입는 것처럼 검소하게 옷을 입고 훌륭한 진로된 의복, 튼튼하고 수수하고 이 시대에 적합한 옷을 입게 하라. 그리고 의복 문제로 골몰하지 않도록 하라. 525쪽. 의복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독자에게는 교회 증언 4권 30호에 기록된 의복의 단순성이라는 기사가 도움이 된다. 689쪽. 여러 주에서 종교서적 보급회가 조직된 이래 서적을 받기에 합당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적과 소책자를 공급하는 일은 그 보급회가 담당했다. 여기에 언급된 출판물 중 어떤 것은 오늘날 절판되었다. LNG 화잇 유산관리위원회.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LNG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룻기 2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짚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잡으게로 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로 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내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도이다. 나오미가 잡을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미 죽어버린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에 온 룻은 자신들의 궁핍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확하는 들판으로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갔습니다. 어쩌면 전에는 결코 해본 적이 없는 어쩌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걸음도 안 떨어졌을 것이며 손에 익지 않은 이렇기에 대단히 서툴렀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쪼이는 벌판에서 그렇게 룻은 이삭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밭의 주인은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지도하기 위하여 밭에 나온 보아스는 룻에게 말할 수 없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베들레헴 마을 어귀에서 길러온 귀한 물을 나누어 마시도록 했습니다. 일하는 소년들에게는 룻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명했습니다. 수확하는 틈틈이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룻이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이삭을 줍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룻은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까지 마음 놓고 이삭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삭 줍기를 마치고 자루를 열어 달아보니 자그마치 한 에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 대, 한 마리 아니라서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대략 22리터, 12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멜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에바는 15오멜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대략 한 오멜은 어른 한 사람의 하루 양식에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둘 때 평일에는 한 오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은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하루에 한 오매 이상을 거두면 거기에는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루에 자그마치 한 에바를 모았습니다. 어른이 열흘이나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이삭을 준 것입니다. 당시 이삭을 줍는 사람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가 없었다면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가 없었다면 하루 한 오매를 채우기도 버거운 것이 당시 이삭을 줍던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고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준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룻은 낮에 보아스로부터 음식을 나누어 받았을 때 그저 자기의 배만 불리기 위하여 다 먹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룻은 그 상황에서도 집에 혼자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로부터 나눠받은 곡식을, 볶은 곡식을 남겨두었다가 시어머니를 위하여 집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명백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룻은 비록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신실하게 준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성스럽게 모시는 일은 우리가 결코 소홀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은 가족의 수가 점점 적어진 핵가족이 되면서 옛날처럼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얼마 전 출장길에 강원도 어느 곳에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정년 은퇴를 한 노부부가 전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골에서 생활하시니 행복하시냐고.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이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거 좋지. 공기도 깨끗하고 물도 맑아. 우리 자식들도 좋아하기는 해.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더라고. 그런데 해가 갈수록 자꾸만 뜸해져. 자꾸만 애들 핑계를 대. 학교에 간다고, 학원 가야 한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아이들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잘 생각도 안 나. 손주들도 보고 싶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른들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느라 바쁘다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길이 막힌다고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룻의 아름다운 효심을 배우고 또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모든 애청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만일 여러분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하루 종일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방 모압 땅에서 데려온 며느리를 혼자 이삭을 줍도록 뜨거운 뙤약볕에 내어 보내놓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집안에서 행복했을까요? 정말 시집살이를 시키기로 작정한 시어머니가 아닌 인상에는 하루 종일 좌불안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오미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보냈던 나오미 앞에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그것도 엄청난 양의 곡식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볶은 곡식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첫 마디가 얘야 어디서 주었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